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및 모든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굳게 지키고 세상 어떤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절대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그 상태에 있었다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권능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모든 책임에서 건져주시고 결국 죄의 오염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영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다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목숨도 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는 것은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망의 고통이라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망의 고통은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이요 심판이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풍설이 아니고 누군가 지어내고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증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죠.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들이 무슨 재간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마리아를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황급히 달려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서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당장 끌고 가진 않을까, 죽이진 않을까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그 꼭 닫혀져 있는 그 문과 벽을 통과하셔서 그 집에 들어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그렇게 나를 배신했느냐고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위로는 예수님을 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새롭게 되었는데 그들이 왜 위로를 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손바닥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보여주시고 또 8일 후에 또 보여주시고 또 갈릴리에서 또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는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겼는데도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전에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뭐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나도 하리라 하면서 다 따라 나섰어요. 이들이 얼마나 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고기 잡은 것이 있습니까? 3절 후반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는요, 뭐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들 평생 어부 생활했던 이 사람들한테는 손바닥 보듯이 다 보이는 데예요. 평생 고개를 잡았던 베테랑들입니다. 고기 못 잡는 것도 주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직전에는 주님의 부재를 경험케 하십니다. 밤에 못 잡았다 그랬어요. 요한이 생각하는 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잡았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할 때에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는 세상의 부귀와 그 영화와 그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와서 복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귀가 닫혀져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의 그물에 텅 비어 있는 것을 그가 자각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 힘으로 잡으려고 했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귀하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그렇게 고기를 쫓아내신 것이에요. 그때 그 차가운 바닷가 위에 주님이 서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잡은 것이 있느냐 물으시니까 없나이다. 주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주님이시다 소리를 질렀어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요. 그가 갑자기 그 소리 듣고 겉옷을 주섬주섬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바다는 죽음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바다로 어떻게 뛰어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 서시면 바다를 평정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모든 죽은 것을 그 앞에서 살리시는, 그리고 죽이는 것을 그 발 앞에 무력화시키는, 모든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바다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첨벙하고 뛰어들었어요.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이 나타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만나고 그리고 또 만나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그가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몇 차례 부활하신 그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내셨다. 주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고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항상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이. 빌립이란 제자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모세가 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반문해요. 아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더라, 보았도다,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회복되는 그 상징이 바로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든 고통과 죄악과 이 모든 슬픔과 이 모든 상처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서 주님을 소망하는 이 푸르고 푸른 무화과 잎사귀 나무처럼 하나님의 그 푸르른 계절이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간구를 하노라. 내가 너의 그 간사한 것이 없는 그 소원을 아노라.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의 앉는 것과 너의 일어섬과 너의 생각을 다 아노라. 왜냐하면 계속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미리 택하신 것입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하더라도 베드로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돈이 많아서 힘 있는 사람들 또 선교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시골 갈릴리 그 동네에서 아무런 이름도 나지 않고 배운 것도 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 무엇 때문에 그를 미리 택정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를 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 앞에 납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재능이 있든지 겸손하든지 착하든지 실력이 있든지 특출난 뭔가가 있어야 아 그래서 택했구나 할 만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바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 안에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보이질 않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미리 나를 택하셨을까? 찾다 찾다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이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택정하여 주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담대한지 담대하지 아니한지 잘 전하는지 잘 못 전하는지 시험삼아 테스트해보시고 안 되면 버리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은 미리 다 하셨습니다. 그와 그 속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과 죄까지 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그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주와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는데도 들어가고 어디든지 함께 가겠나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니까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자기까지 함께 딸려 들어갈까 봐 거기에. 함께 채찍질 당할까 봐. 함께 십자가에 달릴까 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 앞에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추우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종들이. 베드로도 그 사이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자기 티내지 않고 잘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탁 알아보고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봐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진땀을 흘리면서 나는 아니로라. 나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너는 그 도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또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또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확하게 갈릴리 출신 사람인데 참으로, 그랬어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정확하게 알았어요. 출신까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로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날 그 안에 계신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배신자를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아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게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오늘 주님 말씀에 달기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는데도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함과 잘못과 배신과 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그리고 쓸지 말지 그때 결정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배신할 것도 아시고 버릴 것도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 행위가 있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은 그를 미리 택하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처음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발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를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주님은 베드로를 미리 아시고 그를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르신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잘한 것도 아시고 못한 것도 아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그가 잘못했을 때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광을 전하는 종으로 주님이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구속의 신비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이거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정확하게 걸맞는 그 모습을 본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이 계획을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내오신 길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시고 부활의 몸을 주님이 입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형상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까지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 뜻과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신 모든 이 계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도 했습니다. 내가 기여했습니다. 내가 보탰습니다. 할 만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이 구원의 사슬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 했다 하는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보태었다고 할 수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능력이 없었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었던 우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전적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본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그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이 그 사도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예수의 증언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도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순간 자신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자신의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전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던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있는 곳을 맴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이 고넬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가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제와 기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작정되고 택함 받은 전적인 은혜 안에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다가 지금 이 가이사랴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요파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가 유숙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날마다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고 더러운 짐승의 피에 손을 대야 하는 이 무두장이 시몬, 예전 같으면 아마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자기를 미리 아시고 전적인 은혜 속에서 택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나서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 설교 속에서 굳이 이 말씀을 끼워놓은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볼까요? 중반 이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이시다. 먹으시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다! 이 요한의 소리를 듣고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트로 나와보니까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었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했는가? 왜 그날 밤 대제사장 그 뜰 숯불 앞에서 나를 세 번 부인했는가? 그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아침을 서빙하셨다는 거죠. 떡을 직접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시고.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배신했을 때 그때 숯불이 나와요. 지금도 숯불이 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먹어라. 생선도 주님이 직접 가져다가 그것을 먹어라. 같이 먹자. 아침 먹자. 부활하신 주님이 밥을 먹자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깊은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하고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가족과 식사를 합니다. 가족도 기분이 언짢고 그날 싸우면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더 이상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도 면목이 없는, 그래서 고개를 떨구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품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반을 와서 먹으라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어떤 험난한 어떤 삶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이루신 어떤 그 목적에 우리를 일꾼으로만 삼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또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봐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잡수시는 주님이시다. 좀 그 밑에 가면 누가복음 24장 43절도 봐도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했던 그 교회.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열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다음 뭐죠? 그 생명 시냇가에 살리라. 네.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리감 없이 두려움 없이 불평 없이 가리워짐 없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다 공유하길 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길 원하셨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재촉하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삶을 다 주님께 맡기길 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쁨과 복락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다 받아서 충만하게 누리며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 택하신 은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먹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양식을 날마다 찾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바라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